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와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덜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백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로 나와서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강단에서 증거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6년 말씀 수련회를 앞두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다섯 번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때까지 오늘 이 본문을 다섯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증거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산이나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그것은 산 위에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닷가에서 증거하신 것이고요.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증거하시고 또 때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하신 그런 말씀인데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 말씀 보면은 어떤 광경인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아 계시고 해변에 이제 거기에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서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변가에 서 있는 많은 청중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진실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저희라고 했으니까 바리새인 또 서기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이제 비유로 이제 들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혼동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의도를 가지고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참으로 대단히 두려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면은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은 더욱더 혼돈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복음서 전체에 보더라도 많은 비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라지 비유라든지 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뭐 등등 이런 비유들이 있고요. 또 탕자 비유라고 하는 게 복음서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알죠. 잃어버린 양 비유라든지 불의한 재판관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뭐 등등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를 믿는 진실한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한 뜻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그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여전히 혼돈 상태에 빠져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다 아는 자연적인 사물의 이치를 가지고서요 영적인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비유들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해설을 해 주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친히 해 주신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이제 살펴가는 데 있어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해 주신 설명을 보면서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씨 뿌리는 비유는 농사와 관련된 그러한 비유입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씨를 뿌리지요. 그러면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씨는 옥터와 같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비유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씨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강론되어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요.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풀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증거되어진 말씀을 거기에 모인 청중들이 이제 귀를 통하여서 이제 듣지요. 그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3절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는 당연히 이제 농부지요.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 자이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결실하게 되는 것을 이제 농부는 가을에 거두게 되지요. 물론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땅을 이제 기경하는 그런 일입니다. 있는 땅 그대로 이제 씨를 뿌리면은 안 되지요. 그 땅을 먼저 갈아서 기경을 잘 해 놓아야 됩니다. 땅을 깊게 파야 되고요. 또 거기에 있는 돌이라든지 잡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이제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릴 수 있죠. 그래서 농부는 이제 부지런히 땅을 쟁기질하고 기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드러워진 그 흙 위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농부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아예 편히 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매일매일 와가지고 그것이 잘 자라나는지 살핍니다. 그래서 해로운 것이 있으면 제거해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충을 해주고 그렇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아예 그 다음엔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와가지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추수 때까지 이제 농부가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사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수고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되면서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겠다 막 그런 말을 간혹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농사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도시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농사일 보다는 힘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수고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고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결실을 절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농부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씨를 뿌리는 자, 농부는 과연 무엇에 비유를 하는 그런 것일까요? 씨 뿌리는 자는 과연 무엇을 비유한 그러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영적으로 설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죠. 거기에 반해서 설교자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교회의 직분을 하면 이제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은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이 이제 열거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물론 뭐 모든 직분들을 다 사도벌이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직분만을 여기 열거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초대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직분 중에는 그 당시에만 있었고 나중에 사라진 그런 직분도 있고요.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그런 직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것은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잠정적인 직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직, 이거 잠정적인 직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만 한정된 그런 직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이 사도의 직분을 계승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크게 잘못된 오류고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기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지 직분, 즉 목사의 직분을 말하는 것인데 목사의 직분에는 가르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은 영속적인 직분인데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이제 설교자라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설교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목사의 주된 임무는 설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설교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지라도 친절한 호의를 베풀고 이웃 간의 평화를 조장하며 다른 자선 행위에 열심이며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충분히 그의 주된 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목사가 설교 사역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설교자로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윌리엄 퍼킨슨이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 사역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설교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 타이틀을 붙이고서 나는 설교할 수 있는 은사나 이런 뭐 그 성경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설교는 안 하고 그냥 다른 어떤 자선 행위나 뭐 이런 것들 하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목사로 부르는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전파하고 뿌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사의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목사의 직무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요, 그는 더 이상 목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뜻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뿌린 것이죠. 그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라, 증거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은 것을 이제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린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막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했는데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이제 그들에게 던져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에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 또 신약시대 사도들 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루터, 칼빈,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스펄전, 로이 존스 뭐 이런 수많은 설교자들이 다 한 일이 뭐냐면은 말씀의 씨앗을 뿌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런데요, 여기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리러 나간다라고 했는데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농부가 이제 그 씨앗을 뿌리러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좋은 씨앗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게 좋은 씨앗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그 해의 농사를 망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농부는 씨를 뿌리러 가기 전에 그 좋은 씨를 이제 가려내야 되고 그 좋은 씨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한다면은 봄에 반드시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품종이 좋지 않은 씨앗을 뿌리면은 결실이 별 볼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품종이 좋지 않은 씨앗은요, 제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것이죠. 뭐 쟁기질에가 땅을 개간하는 거, 잡초를 없애는 거 다 중요하고 수고스럽게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씨앗에 있는 것입니다. 품종이 좋은 그런 씨앗을 뿌려야지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얻지. 그리고 다른 한 일들도 다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좋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다 잘했는데 만약에 뿌린 씨앗이 문제가 있다면은 다른 수고들도 다 허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간혹 농사를 망쳤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불평을 우리가 신문지장에서 보곤 하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제 좋지 않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말들을 우리가 간혹 듣게 됩니다. 그래서 종묘회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씨앗을 파는 회사죠. 그래서 그 종묘회사에서 이제 씨앗을 구입해 와가지고 뿌리는데요. 그 구입해온 씨앗 중에 구입한 씨앗이 만약에 이제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이라든지 또는 불량이라든지 하게 되면은 결실할 때 제대로 바른 것을 결실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이제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릴 때에는 반드시 가장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설교자가 영적인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힐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열매도 이제 맺힐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것을 뿌린다고 하면은 결실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이제 중심되는 그 복음이 좋은 말씀의 씨앗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 이거 좋은 말씀의 씨앗인 것이지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주의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불량 씨앗인 것입니다. 참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사도바울이 무엇을 설교하든지 반드시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설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의 말인 것이고요. 이게 바로 말씀의 좋은 씨앗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풍성한 영적인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순수한 복음의 씨앗을 십자가 복음을 이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선생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전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죠. 거짓된 사람들은 메시지가 성경이 나오는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청중들이 어떤 것을 듣고자 원하는지 그 마음을 살펴서 청중들의 비위를 이제 맞추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그들이 하는 말도 좋은 씨앗이 아니라 불량 씨앗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착하게 잘 살라고 그렇게 이제 말만 합니다. 착하게 잘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한다. 그래서 착하게 잘 살라. 그게 이제 주류를 이루는 그런 식의 설교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윤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윤리적으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살 수 없는 죄인들에게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으라 이런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초지일간 윤리를 전하고 도덕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불량 씨앗들이고요. 그러한 씨앗을 뿌리면은 아무리 많이 뿌려도 아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씨앗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불량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었고요. 거짓 선생들이었고 또 그들이 전한 것은 혼잡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쁜 씨앗을 뿌리면은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러 갈 때는 반드시 좋은 씨앗을 이제 가지고 가서 뿌려야 되는 것처럼 설교자들도 반드시 십자가 중심에 참된 올바른 그런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속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의 씨앗이 현재 뿌려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아니면 나쁜 말씀의 씨앗이 혹시 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설교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말씀을 증거하러 가도록 내어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를 위하여서 이제 많은 설교자들을 부르지요. 그러면 그 설교자들은 부름받아서 이제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씨앗을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명을 다하고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른 많은 설교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역시 자기 세대의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위하여 많은 설교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는 또 많은 설교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받아서 뜻을 받들여서 말씀의 좋은 씨앗을 이제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좋은 씨앗을 뿌리는 그 일은요, 대단히 힘든 그런 사역입니다.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농사일이 힘들듯이 설교자의 사역도 대단히 힘든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많이 수고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이 힘든 일을 이제 충실히 감당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것인 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설교자들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나가서 선포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은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설교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제 감당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에게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전하는 그 말씀의 권세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음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 음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일꾼은 살리는 직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설교자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생명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설교자가 이 사역이 대단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성장이 모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운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이지요.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그러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설교자들을 세워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말씀의 좋은 씨앗을 계속 뿌릴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들이 말씀의 좋은 씨앗을 계속 뿌릴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또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 시리즈 설교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영적인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설교자가 말씀의 좋은 씨앗을 뿌리면은 이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거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의 그 세대를 위해서 좋은 설교자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설교자들, 또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품질이 좋지 않은 또 불량 씨앗을 계속 뿌리게 되면은 잡초와 엉큼키만 날 뿐이지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은 설교자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좋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씨앗을 계속 뿌리게 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설교자를 세워서 주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오게 하셨고 그 결과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와 또 우리 자녀들의 시대 가운데도 좋은 설교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이 나가서 참으로 힘든 사역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